우리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쭉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쭉 25장 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 있는 두 귀비반 여기는 한 귀비반 여기는 한 귀비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곳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두고 만들어 그게 말하였는데 위쪽에 조고리 저쪽에 조고리를 달라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 양쪽 고리에 꿰어서 그를 매게 하며
채를 그의 고리에 맨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조각하는데 세종에 지나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넓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그 둘을 속죄소 둘째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 곧 속죄소 두 끝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그의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의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따가 그 성경 규절 끝자락 부분에 우리 그 언약궤가 사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출애굽기 보면서 율법에 대한 세세한 규정들도 이유들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봤듯이 오늘 성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저 이렇게 해 그거 아니라 그런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시장과 그 기구의 시장을 따라 지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막의 자세한 모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지시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이런 식양들을 왜 신약시대에 왜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잘 따라오지 못하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보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지시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를 이제 오늘 언약궤에 대해서 살피고 또 다음 주에 이제 떡상에 대해서 살피고 할 때 그 식양대로 살필 때마다 뭘 의미하는지 뭘 그 가르쳐 주는지 잘 깨달아서 그래도 구약에 있었던 이런 성막에 대한 이해를 갖고 또 신약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막 첫 번째로 이 성막은 뭘 예시해 주냐면 그리스도를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해 보니까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 지시를 거기 기록하는데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지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큰 그림은 정교하게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냥 너 이렇게 그려하고 블루프린트 보여주고서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세가 뭘 본 거예요? 하늘의 성막을 보고 디테일하게 보고 그것을 그리는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것은 히브리서의 기자의 언급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떠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것 어떤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다 하셨다. 그러니까 뭐 대충 이대로 그려라고 던져준 것이 아니라 뭘 봤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성막을 봤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거대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성막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의 성막에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고 정교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토록 이 성막의 세세한 부분들을 말씀했어야 하실까?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자세한 디자인과 내용들이 다 뭘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특별하게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언급하지 않지만 모든 내용이 결국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도 성막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다? 성소다. Holy place. 거룩한 장소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고 싶어서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이 이 성막을 완성하고 건설했을 때 그 목표가 일러주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일러주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고 그 할 일들을 일러주겠다는 영광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진영 한가운데 있는 뭘 보는 거예요? 성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 불꽃이 있는 구름기둥과 풀기둥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고,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도들은 문제 뭘 바라봅니까? 성막이 없지만 오늘날 뭘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임마누엘,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불리는 작은 텐트,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 또한 살펴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10절 15절 말씀 속에서 거기 그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으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막이 있죠. 성막은 나누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이 지성소 그 안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시되는 가장 중요하게 구별된 기구가 뭐라고요? 언약궤였던 거예요. 언약궤. 왜? 거기서 내가 만나고 특별히 언약궤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났지만 특별히 그 장소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이고 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 만나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보여주면서 그 지시를 잘 살펴보면은 그 순서가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를 볼 수 있어요. 안에서 바깥에. 그래서 맨 먼저 만들라는 것이 뭐예요? 언약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언약궤. 사실 이 언약궤가 궤라는 게 아크예요. 아크. 근데 거기다 뭘 뒀어요? 커버런트 오브 로우, 그죠? 언약의 법을 넣기 때문에 이게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만큼은 뭐야? 그냥 궤예요. 궤. 궤란 말은 그냥 아크예요. 근데 이 아크란 단어가 성경에 세 번 사용됐는데 첫 번째 언제 사용됐냐면 노아 방주의 방주가 뭐예요? 아크예요. 그냥 네모 평면에 그런 그 십이 아니라 아크예요. 궤짝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창세기 노아의 방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노아의 가족만 구원해내는 것이 그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아크예요. 아크. 근데 모사라님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전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있죠. 이제 그 갈대상자, 그것이 아크예요. 또 세 번째 아크가 어디냐? 오늘 이 언약 궤가, 궤가 자체가 아크예요. 그래서 아크인데, 아크 of the covenant of law. 그래서 이 언약에 있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궤가 아니라 언약 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이 법궤를 만들어 할 때 이 법궤 또 하나님의 증거판 십계명을 둔 그 궤가 아크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생각하면 이 아크는 모두 다 무엇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의도와 계획을 노아 방주나 모세 갈대상자나 또 여기 언약궤 속에서 이렇게 보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크 법궤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법궤 속에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신 겁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은 그 궤를 만들라 해놓고서 그 궤를 만드는 그 material, 그 재료가 뭔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 10절 11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넓이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라 말하고 있어요. 자, 1차적으로 뭐라고요? 조각목으로, 그리고 그 조각목으로 어떻게 하라? 금으로 이렇게 도금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쉬팀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궤짝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두 규빗 반, 또 넓이, 높이 이렇게 해서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 이렇게 직육면체입니다. 이것이 나무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뭘 보여주냐?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안팎 전체가 순금으로 입혀졌어요. 이 재료가 참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나무로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덮으라 하셨을까? 사실 이 언약궤의 재료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 나무는 광해에 자란 아카시아의 그 나무인데 시딤 나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막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그 자라남이 마디마디가 딱딱하고 볼품없는 나무가 이 쉬딤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무는 주님께서 취하시는 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해요? 예, 인성. 쉬딤 나무 속에서는 주님의 인성을 상징하는데 그리스도는 천혜에게 태어나서 육체를 가지시고 그 육체는 감매 찌리듯 자란 광야의 가시나무처럼 심한 고난을 받아서 상하게 될 수 있는 순환용 육체였다는 얘기예요. 고난과 핍박을 받는 순환용 육체. 근데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에서 53장 2절 3절에 주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흘모한 만한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들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이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신 육체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자신의 몸을 내어줘서 제물로서 오시려고 육체의 몸을 입은 겁니다. 그 때문에 그분의 육체가 가시나무처럼 찔리고 찢기고 상해서 너무 보잘것없이 될 것을 가시나무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맞고 찔리고 피 흘려 죽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뭘로 상징하냐면 가시나무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메테리얼은 이 순금, 그러니까 쉬딘 나무를 만든 것을 안팎으로 뭘로 하라? 순금으로 이제 싸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명하셨을까? 금은 불변의 속성을 갖고 있죠. 금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육체는 가시나무처럼 볼품이 없고 고통받고 죽게 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사실상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며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금은 영원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는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신성에 쌓여있는 것입니다. 육체만 가진 인간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1장 14절에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나무를 짰지만 순금으로 쌓여 있어서 가시나무는 보이지 않고 찬란한 순금궤로만 보이는 겁니다. 나무를 감싼 순금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순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금은 또한 왕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드리죠. 황금과 그죠? 유황과 몰약을 예물을 드리는데 이 황금을 드린 것이 바로 뭘 의미한다고요?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왕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그의 왕대심에 대해서 이사야 9장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옷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제왕의 왕들은 금으로 치장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 왕 중의 왕, 킹 오브 더 킹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계시가 바로 법궤를 순금으로 쌓으라고 명하시는 명으로 거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11절에도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쌓되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서 뭐래요? 금태를 두르라 말하죠. 그러니까 법궤 위쪽 가서 돌아가서 금태를 두르게 되는데 마치 왕관을 의미했고 왕관은 다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보여줍니다. 네, 주권. 왕이 들고 있는 홀 내지는 왕관은 그 사람의 주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사실 뭐라고요?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뭘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지만 그분의 근본은 누구예요?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고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이 법궤 자재 모양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성과 신성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히 만나게 됐고 또 성취되었다는 것이 언약궤 속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언약궤는 언제나 두 채로 끼어서 메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래 면사에 발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서 운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볼까요? 멋있죠? 예. 그래서 일단 이게 위에 밑에가 괴고 위에가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속죄소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시은좌, 은혜가 베푸는 자리다. 시은좌, 시은소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두 체룹임, 천사가 이렇게 모양이 있고 천사가 얼굴을 위로 들지 않아요. 하나님 보지 않고 아래를 보면서 이 천사와 천사 사이 그 자리에 모여 내가 임하겠다. 그리고 말씀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옆에 뭐가 있죠? 그 고리를 달아서 체를 깨야 했어요. 이 체를 깨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대개 다른 성마의 기구들도 운반을 위해서 채를 끼울 수 있는 고리를 만들었지만 유일하게 언약궤에 대해서는 그 채를 그냥 껴는 상태로 빼지 말고 껴는 상태로 이렇게 두라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언약궤는 성막의 다른 거룩한 모든 기구와 어떻게 되죠? 구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양 옆구리에 두 개씩의 고리를 만들어서 금으로 싼 긴 막대기로 궤적의 고리에 꿰어서 사람들이 어깨어 매어서 운반하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일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선발된 군사 3만 명을 데리고서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는 기록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의 명령대로 어깨로 메운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였어요. 이것은 블레셋이 했던 방법입니다. 다윗은 그 일을 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그 행렬을 뒤따랐죠. 그런데 나골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을 지날 때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잡았더니 어떻게 했죠? 죽사였어요. 이를 본 다윗은 이 법궤가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자기 도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스탑하고 가데사람 오벳에돔 집으로 옮겨다 두라고 명하면서 그리고 살피죠.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편리하게 수리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무거운 것만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구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질 수 없는 인간의 짐, 인간의 저지른 저주의 십자가를 당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무겁고 너무 창피한 수치이지만 결코 벗어던지지 않고 당연히 짊어질 당신의 짐으로 썩이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예언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서 지신 십자가의 저주의 무게가 거기 보여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고 또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라는 게요? 짐이 지워지더라도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무거워서 던져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결코 벗어던지지 말고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것을 우리가 이 법궤를 통해서 또 다른 의미와 교훈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법궤는 어깨에만 메어야 되고 그만큼 섬기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리를 꿰은 채 빼지 말고 항상 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언제까지나 이 방식을 고수하라는 하나의 명령이죠. 다른 방법 취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어미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죄인인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구별됨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또 21절 보니까 거기에 뭘 넣어요? 증거판을 넣죠. 증거판, 그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죠. 그것을 그 궤에 넣어서 그것이 뭐가 됐다? 언약궤가 됐다는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이름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상자 안에 하나님의 주실 증거판을 어떻게 하라 보관하라 명하셨던 겁니다. 이 십계명을 기록한 두 판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는 5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두 개의 명이 아니라 카피본이에요. 카피본. 지난번 그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 언약 체결 자체가 하나는 네가 갖고 하나는 내가 갖고 카피본을 갖고서 각기 자기들이 신이 섬기는 데다 놓고 그 다음에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는 하나님이 가져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 어디요? 성전이고. 모세는 또,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디에 둬야 돼? 당연히 거기에 둬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그 언약 체결하는 그 방식을 볼 때 이것은 하나는 1개부터 400명, 하나는 5개부터 10개명이 아니라 똑같은 카피본이다라고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의 내용, 언약을 상징하는 그 기념물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증거물인 증거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상자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궤, 아크만이 아니라 Ark of the Covenant of Law, 그죠? 그래서 증거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덮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면 덮개가, 뚜껑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볼 때 이 증거판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보통 이런 이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신 그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려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래서 이 증거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발등상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이 뚜껑 그것이 바로 속죄소 쉬운 자 그 체로빔 두 천사가 있는 이런 모습 그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2절 말씀에 그 두 체로빔 이 그룹이 보게 되는데 이 언약궤에서 주목하게 되는 또 하나의 형상인데 언약궤에 덮개가 붙어 만든 두 그룹의 형상입니다. 이 그룹은 천사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는 아니에요. 가브리엘같이 그런 메신저는 아니에요.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과 어미를 지키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두 천사가 어미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시작이 어디서 나오죠? 그 지성소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천사가 예수님 발과 머리 한 채서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무덤에 거기가 지성소예요. 거기가 두 천사가 그 예수님 부활의 그 증인으로 보이는 그곳. 그래서 두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신 어미를 지키는 그런 천사입니다. 이거 보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이 속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그룹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그룹은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이 쫓겨나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 길을 지키는 천사 하얀검을 들고 지키는 천사처럼 그것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의 형상을 이 형상 둘을 언약궤의 덮개인 뚜껑인 속죄소의 양 끝에 만들도록 속죄소와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덩이로 붙여서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뚜껑은 미대와 달리 순금으로 따로 떼지 않고 거기에 체로빔하고 뚜껑과 같이 이렇게 만들게 지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룹의 형상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서로 덮도록 하고 얼굴은 서로 대하여서 어디면 위를 보지 않고 아래 속죄소를 쳐다보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두 체로빔이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만들었죠. 이것은 그룹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으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경외감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쳐다보아 지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에 언약궤 위 덮개인 속죄소 위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상징적인 메시지를 거기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은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도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열왕기하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룹 위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거하겠다고? 지성소에 언약궤 속죄소에 두 그룹 사이에 내가 거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임재에서 말씀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라는 단어는 없고 그룹들이 자장하시는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죠. 그룹들 위에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룹 사이의 빈 공간은 어느 곳에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그런 인식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 지어진 후에 거기서 모세를 만나셨고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더라. 어디서? 여기서 두 체로빔 사이에 그 속죄소 그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위에 속죄소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시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영어 표현은 mercy seat 또 atonement cover 그런 속죄소라는 단어를 그 영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이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속죄소. 정확히 속죄소는 언약궤의 아크,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덮개예요. 그래서 이 덮개는 그룹과 함께 나무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이 속죄소 또 시은소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가 뭘로 만들었어요? 17절에 순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속에서는 이것을 뚜껑 그렇게 번역했어요. 뚜껑.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법궤의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독립된 뚜껑, 독립된 성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속죄소, 또 시은소, 시은자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이 시은소라는 말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차용한 단어가 시은소예요. 또 윌리엄 틴데일 성경에도 영어로 번역할 때 역시 이 단어를 사용했고 시은소라는 단어는 덮개에 대한 매우 합당한 단어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또 속죄, 죄를 사하는 그 장소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으로 이것은 시은좌라고 불리는 것이고 하나의 보좌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영문 번역에서 흔히 이것을 mercy seat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곳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seat라는 것은 보좌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긍휼 것을 베푸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4절에도 여기를 시은좌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만나기를 약속하셨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모든 말할 모든 것을 거기서 말할 것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란 바로 이스라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속량하는 처소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처소로 지정된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속죄소를 시은소 또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자리다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까? 왜 루터는 그렇게 번역했을까? 시은소 아래는 무엇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증거의 돌판을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시은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 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율법을 깨뜨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증거의 돌판은 그들을 향해서 정죄할 것이고 그 정죄하는 증거의 돌판 바로 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두 그룹 사이에 자장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증거의 돌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죄하는 율법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어요? 바로 속죄소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은소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율법을 주고 율법대로 지켜 살겠습니다 행했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가 되지만 그 뚜껑을 덮어놓는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거기서 뭐예요? 속죄를 해주시는 말미암아서 은혜를 주시는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에서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염키프라고 부르는데 이 키프란 말은 to cover, 덮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수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진노의 율법을 덮어두셨고 도리어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는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덮개인 속죄소는 단지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의미가 아니라 증거의 돌판, 죄를 짓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는 증거의 돌판을 덮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그 정죄함을 가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뿌려요? 속죄소 위 동편에 한 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림으로써 자신들의 속하게 되는 의식을 행했는데 여기 속죄소 있죠? 거기다 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명백하게 어겨 영원한 사망에 받게 될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그런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소는 바로 속죄자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피가 순금으로 빛나는 그 속죄소에 뿌려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금으로 빛나는 그 위에 피가 얼룩되어 있어요. 그 피로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으셨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바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 속에 피가 없다면 그 시온자가 그저 순금색으로 아름답고 투명한 광채만 드러내고 있다면 거기에는 속죄도 죄에게 베풀어질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피가 없다면 자비도 없는 거예요. 멀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뭐가 증거하는 거예요? 속죄소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로서 그들이 받을 죄의 형벌을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돌판은 백성을 정죄하지만 속죄소는 그 율법의 형제를 덮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그룹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냐? 속죄소로 가려있는 율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된 속죄소 위에 뿌려진 낭자한 피, 곧 속죄하는 그 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피로 말미암아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다시금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속죄다. 속죄라는 말을 영어로 atonement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at plus one plus month 이런 말로 나눠서 분리하면은 갈라져 있던 두 편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져 있던 두 편이 하나가 된다. At one month. 그래서 이것이 속죄이고 속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에서 시온서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 속죄소다, 시온서라는 단어를 뭘로,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5절로 보면 예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이 화목제물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하심이라. 그래서 이 속죄소를 가리키는 동일한 단어가 바로 뭐예요? 화목제물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힐라스테리온 이런 헬라어로 딱 두 번 사용하는데 한 군데는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할 때 이 속죄소가 아까 로마서에 내는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속죄소와 화목제물과 단어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서 로마서 3장 20을 다시 읽으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 시은소로 세우셨으니 뭘로? 화목제물인데 구약의 의미로 속죄소, 시은소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후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게 하심이라. 그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바르신 속죄소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정죄하는 율법을 완전히 덮고 우리에게 친히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힘으로 하시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날 위해서 하나님 죽으셨죠? 날 위해서라는 단어를 쓰기도 부끄러워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운서는 어디냐? 저 결론을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씨운서, 참 씨운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신약성경의 속죄서의 언어로 설명하는 이유고요. 그것이 화목제물이 되고 그것이 속죄서가 되었다. 그 화목제물이 되는 피 흘린 현장이 어디였어요?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쉬운 자요. 은혜 베푸는 장소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던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를 향해서 무한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죠. 순금처럼 투명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이 구주께서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무한한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중보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인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누구나 속죄소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건 아니죠.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의 피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속죄소 안에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는 뭐가 쳐있죠? 휘장이 쳐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추적이 좀 더 보면 휘장은 어떻게 만드라는 것들이 시간이 꼭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속죄의 길이 1년에 한번 수상한지 피로 드리는 아론의 시선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제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휘장이 갈라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로 휘장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운명하는 그 사건, 그 시간, 곧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찢으면은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는데 위로부터 아래 찢는 것은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업은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부터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기록에 의하면 요한복음 23장 45절에 휘장은 꼭 중앙에 박질렀어요. 이것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속죄서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함을 보여주겠습니다. 신앙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휘장이 제거되어서 옛날에는 그 지성소 속죄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정금으로 되어진 속죄소는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지상의 성소는 현대까지의 비유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성소가 그리스도의 자신이라고 비유하면 속죄소는 바로 십자가의 비유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약의 속죄소는 실체이며 시은자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우리한테는 속죄소가 보여준 것이 아니라 뭐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시은자가 되고 거기에 속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궤에 대해서 살피면서 여전히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에서 묘사해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성과 신성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서 피 흘리심과 대속의 대학을 다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또 이어지는 그런 그 떡상 또 촛대 또 분향단 이런 걸 볼 때 그리스도 연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교훈을 주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지 더 깊이 깨닫고 더 이해가 되고 더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길 저희가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